특별히 1절의 이 고백의 내용은 9절의 내용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장 9절의 그 이야기는 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비웃듯 이야기한 것이 그 5장 9절의 내용인 거죠. 정말 그 신랑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신랑이 왜 너를 버렸냐? 그 너 버린 그 신랑을 너는 뭐 이렇게 찾고 다니냐? 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4장과 이 5장의 이 내용은 그 정말 그 4장의 내용은 신랑과 신부의 결혼,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님과의 결혼을 의미한다면 이 5장의 내용 속에 들어와 보니 이 그 결혼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신랑을 그 뭐랄까요? 그 잠 속에 들어 있는 그 신부가 신랑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그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귀찮게 여기고 또 그가 이 밤에 이슬을 맞고 온 까닭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나는 오늘 지금 잠을 자야 하고 또 편안한 잠자리에 기왕 누워 있는데 신랑이 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귀찮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의 전체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초림하셔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약의 성도들이죠. 특별히 유대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신부된 그 사람들을 찾아왔지만 그 신부된 사람들은 이 삶이 편한 거예요. 지금 이미 잠자리에 누워있고 또 잠자리에 누워있는 내가 지금 잠이 들락말락하는 어떤 그런 비몽사몽 가운데에 신랑이 밤이슬을 맞고 달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게 진감인가? 아니 그냥 꿈일 거야. 꿈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그 게으름 속에서 그 신랑을 귀찮아할 때에 신랑은 문을 두드리다 두드리다 문틈 사이로 그 손을 내밀어 그가 피가 나도록 그 안에 있는 신부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틈 사이로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략즙이라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 피 흘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모르는 바 아니요, 많은 율법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었지만 정말 구약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힘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삶이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그 신랑이 싫은 거예요. 왜 이 밤에 찾아왔나? 이 깜깜한 밤에 예수가 왜 찾아왔나? 아 좀 날씨가 좀 좋을 때에 좀 훤한 날에 찾아오지 왜 내가 원할 때 예수가 안 오고 왜 그분이 와서 나를 이렇게 지금 잠을 깨운담? 하는 그런 내용이요. 이 정말 성도들의 신부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 잠자리가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그 깃털 침대에 너무 그 취해 있는 그 상태에서 신랑이 어느 날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정말 추한 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어느 날 내가 이제 왕비인가? 어느 날 내가 이제 내가 왕비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그 신랑이 귀찮아진 그런 그 상황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그 초림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이 너무나 보기 싫어서 그를 향하여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정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 아무도 그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범죄인 취급했고 그를 살인자 취급을 했고 그를 아주 몹쓸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예수 곁에 없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그 정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몇몇 여인들 외에는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구약의 신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부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오늘 그 5장에 보면 그 잠에서 깨었잖아요. 잠깐 잠에 쇠속에 취해서 이 생을 살다 보니까 또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이 신랑을 내가 맞으러 나갔을 때 그 신랑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잠을 우리가 스스로 깰 수 없습니다. 신약의 구속사의 입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을 깨우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우리가 지은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 때문에 뭐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만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신부들을 깨워 교회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 잠에 취해 잘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 이 환경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든지 환경이 좋든지 항상 우리는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너무나 심하면 너무나 심한 환란 때문에 또 치우쳐서 거기만 바라보게 되어 있고 몸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랑에 대하여 또 잊어버리는 그냥 심취해버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중앙에 있을 수 없는 항상 이리든 저리든 치심하는 교회 목회를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성도들의 많은 다양한 그런 그 환경들을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려웠을 때, 또 좋을 때, 편안할 때, 슬플 때 많은 환경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치심되어 있었고 또 몸이 편안하여도 치심되어지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리라 그것도 어쩌면 헛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성령님이 신약의 교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신부들은 결국 뭐 내가 예뻐서 내가 착해서 내가 뭐 열정이 있어서 내가 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뭘 교회를 이루고 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이 무슨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무슨 뭐 직분을 받고 막 그런 것이 뭐 내 열심과 열정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그 구구한 세월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깨우는 행위 그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그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부인 거예요. 그 신부들이 교회를 깨우는 거고 이 시대를 깨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성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0.1% 정도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이에요. 뭔가 어떤 사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적어도 10%, 15% 정도는 되어야 어떤 시대에 영향력을 조금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로만 엠파이어, 로마의 그 지배 그 세력 안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포션은 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였었고 그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가나고 추하고 천한 그리고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는 그 날까지 무수한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거기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5장과 6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게 잠을 깨어서 그 신랑을 찾는 그 행위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었고 잠시 주님을 이 세상의 달콤함 때문에 때로는 핍박과 괴로움 때문에 주님 잃어버렸지만 그 주님을 다시 깨어나서 그 주님을 찾으러 나가는 행위, 이것이 이 신약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신부들인 것이죠. 신부들이 찾으러 나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너의 신랑이 여기 있다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 안에 파수하는 자 또 그 안에 또 순찰하는 자들이 이 신부된 이 술람미 여인의 옷을 벗기고 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의 신부들은요 이렇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예수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신부가 이제 아우 깜빡 내가 세상에 취했습니다. 내가 세속에 취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취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신부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어나서 주님을 찾는 그 행위인데 그 주님을 찾을 때에 그냥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러 다닐 때에 순찰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패기 시작합니다. 순찰하는 자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이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일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교리 저런 교리로 이런 믿음 저런 믿음으로 이제 많이 타협되어진 교회들 속에서 많이 타협되어진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순찰하는 자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벽을 지키는 자 외부로부터 적이 쳐들어오는 그 일에 대하여 방어하고 동초를 서고 보초를 서는 정말 깨어있는 자들 아니에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자들이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신부가 레이핑을 당하고 이 신부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5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해야 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갑자기 무슨 궁전으로 가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 신부다. 이 땅에서의 그 신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처절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은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이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의 복음이 잘못됐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아유 복 받은 거 보니까 예수 잘 믿었나 보네. 그런 등신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을 맡기기 때문에 에이전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인 거예요. 아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맡길 수 있겠구나. 맡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 맡김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학식일 수도 있고 나이가 자란 어떤 뭐 사람이 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스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탤런트라. 그 탤런트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탤런트를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것도 없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는 그 행위예요. 그것이 모여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과 발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금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그런 손과 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눈이 나가서 뭐 돈을 벌어요. 그것을 열심히 감찰하는 눈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코가일 수도 있고 냄새를 맡는 부분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사명이 깨어 있어야 돼. 그 사명이 깨어 있어.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뭐 뽐내는 것도 아니고 뭐 내놓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임에 대하여 낮아지는 것이 낮아지. 정말 겸손한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그 신부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이런 신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순찰하는 자와 파수자에 의해서 때리고 또 막 옷을 벗겨서 정말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의 신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바깥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 산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때로는 꼭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렇게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아유, 너무 극성이지 않아? 우리가 예수의 신부예요, 예수의 신부. 그 예수의 신부가 여기 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신부가 뭐 널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울에 하나를 부르신다 그래요. 정말 예수의 신부들을 불러서 이렇게 때로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잠에 나 스스로도 신부인 나도 때로는 잠에 취하여서 세상의 물질과 또 세상의 환락과 편안함에 그냥 잠이 꿈뻑 들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왜 탄식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신다. 끝없이 깨어나게 하신다. 그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주께서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또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했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자신을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이 신부에게 9절의 이야기를 5장 9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네가 신부야? 신부라며? 그 네 신랑 어디 갔어?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너를 그렇게 무슨 넌 나의 비둘기야 뭐 마이 달링 그러면서 뭐 그런다며? 근데 그 신랑이 어디 갔노? 어디 갔노?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여인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를 향하여 계속해서 삐죽거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며? 뭐 은혜 받았다며? 성령 받았다며?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냐? 네 자식이나 잘 돌봐. 어떻게 비즈니스가 그러냐?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며?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하니? 네 자식은 왜 이렇게 못되니? 예수 잘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축복관을 가져갔고 말이죠. 그것이 그래서 가난하면 교회 잘 못 다닐 것 같고 가난하면 신앙도 없는 것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부입니까? 신부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를 향하여 삐죽거립니다. 그것이 예수 덜 믿은 사람이라 뭡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정말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될 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문으로나 가정으로나 뭐로나 솔로몬에게 아 이 정도의 신랑이면 이 정도의 신부는 돼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라고요. 얼마나 가문으로나 얼마나 어떤 학식으로나 얼마나 신부 수업이 잘 돼 있겠으며 그 많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얼마나 고운 옷을 입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술람미 여인 정말 그 옆에 가면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랑을 찾고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가서 탁 이렇게 잡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탕자의 형님처럼 탁 거만하게 내려보면서 네가 은혜 받았다며 성령 받았다며 예수 잘 믿는다며 근데 그 마냥 꼴이야? 네 신랑이 널 버리고 하룻밤 너를 놀고 떠난 거야? 아이고 그 잘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조롱받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지난주에 사실 설교를 지난주에 5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냥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이렇게 으덧터지고 레이핑을 당했고 또 부끄러웠고 또 이렇게 조롱하는 그 가운데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 나의 신랑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한 까마귀 같고 검구나.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우유빛,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뺨, 입술, 몸, 다리, 생김새, 그 입,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랑 예수에 대하여, 내 신랑에 대하여 그렇게 으덧터지고 옷이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그 신랑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랑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떠난 그 신랑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회생활 가운데 신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비둘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는 한 번만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비둘기는 뭐예요? 한 번만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이상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 자신의 그 배우자가 죽으면 평생을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좀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비둘기는 한 분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만 바라보면서 몸이 찢기고 몸이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하요 이 19절, 11절, 12절, 16절까지 그 예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사랑을, 왜 나를 때리는 거야? 뭐 나는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 그 신랑이 나를 버렸나 보지? 뭐 이런 많은 것들. 아 그래 맞아,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놀이개감이었어. 봐, 나 계단에 장막 갔잖아. 키도 조그맣고 뭐 가문도 없고 뭐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내 스스로를 내가 판단하여 내가 신부가 아닌가 보네. 데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우 한란과 핍박과 그냥 몸 편하기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왜 적당히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섞여 살아야 되니까 적당히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차 뒷공문에 무슨 뭐 다운인의 표시를 가지고 빡빡 붙이고 다니는데 우리 스스로는 물고기를 안 붙여요. 뭐 저도 안 붙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내가 또 뭐 과속하면 또 예수 욕먹을까 봐 뭐 또 뭐 교회 뭐 직장 가고 뭐 그렇게 하면 또 뭐 막 이런 저런 많은 이유들 돼서 내가 신부가 아닌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유단자예요 무슨 뭐 뭐 검은 띠는 이렇게 표시를 안 내는 것처럼 뭐 예수 신부들은 뭐. 네, 뭐 그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고. 그런데 정말 예수 신부로서의 삶이 전혀 빠져있는, 내놓고 싶지 않은, 내가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세상 사람 앞에 욕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적당하게 속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뭐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살고 싶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내적 증거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별로 이렇게 그 뭐랄까 인트레스팅이 아니에요. 왜요? 에이 그게 다 똑같아요. 내가 다 똑같아. 그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죄인들이, 예, 교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좀 다른 것 같고 장로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은, 그 상황이 오면 타협하고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말씀을 찾아갖고 그냥 그럴듯하게 말씀을 거기에다 빗대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 신부로 살기가 녹록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고. 아,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럼 다 사업 그만해야죠. 자식, 그, 어떻게 키워요? 신앙 생활 어떻게 해요? 고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가 통해지는데 나에게는 그게 통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서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받은 사랑이 달라요. 받은 사랑이 달라요. 돈 100불 얻어먹은 사람하고 생명을 나에게 준 사람하고의 은혜의 차이는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 나에게 그냥 100불을 100불은 너무 작으니까 한 10,000불 줬다고 하면 10,000불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자식을 죽여갖고 나를 구했다면 10,000불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체험이 다른 거예요. 뭐 사업을 뭐 했는데 사업이 아유 갑자기 뭐 잘 됐다 그러면 그 정도 뭐 50,000불, 100,000불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 받은 거예요. 병을 고쳤다 그러면 뭐 작은 거 아니죠. 병 고쳐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랑해. 그만큼 사랑해도 뭐예요? 목사님 되고 간증 집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뭐 내 자식이 어릴 때 아팠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픔이 낫다. 그 건강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내 영혼을 위하여 죽으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에 대하여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무슨 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내 자식을 살리신 주님인데. 혹 여러분들에게 키드니 한쪽을 주어서 생명을 살게 해주신 어떤 A라고 하는 그 분을 여러분들이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키드니 한쪽을 준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또 심하다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혹 못 살면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안 나눠주시겠어요? 왜요? 그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농도는요 다 달라요. 그래서 헌신도 다르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것을 율법에다 맞춰갖고 이거 하면은 뭐 무슨 감이고 이거 안 하면 무슨 감이 아니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내 영혼을 구원해주신 그분에 대한 리얼라이즈가 되어진다면 생명 드림, 삶을 드리고 포기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뭐예요? 받은 만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4장에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 고백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내 눈, 너는 뭐 머리에 무슨 눈, 뺨, 입술 뭐 똑같이 이야기하게. 그 뭐예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내 신랑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너는 내 사랑이다. 내 눈은 무엇이고 내 뺨은 무엇이고 내 머리는 뭐고. 우리 신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을 막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뭐예요? 주님 떠나고 나시니까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받은 만큼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그분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10절에서 16절이에요. 지루하게 읽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사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살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폐병 걸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은 막 한국에 가만히 있으면 난 술독에 빠져가고 가나운가 해갖고 난 뭐 그때 죽었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났어요. 뭐 이런 많은 우여곡절 속에 보면 간에 관한 사람들은 간만큼 사랑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헌신의 정도와 사랑의 정도가 달라요. 왜요? 받은 사랑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것은 무슨 뭐 사업 하나 잘 되고 자식 무슨 대학교 잘 가고 무슨 취직 잘 되고 무슨 며느리 잘 보고 뭐 이런 내용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 뭐 좀 불타버릴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그 주님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동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그 얻어 터지고 찢기고 또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받아도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까요. 1절이 나오는 거예요. 6장 1절.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지금 여기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것은 뭐냐면 내가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지옥 갈 여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잖아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신부, 그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를 바라보는 그 주님을 향하여 깨끗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신랑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포와 그 삶의 그 자세 속에서 이 6장 1절에 이 여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변해요? 가만히 보니까 적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냥 문드러지는 어떤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앙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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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적당한 신부가 아니네. 이 진정한 신부인가 보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라. 예루살렘 여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신부의 그 환경과 환란을 넘어선 그런 고백 앞에 이제는 조롱과 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네 신랑을 찾아줄게.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있어야 해요. 우리가 여기 다 그리스도의 신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갓 온 신앙인들도 있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신부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 보니까 저분은 직분도 없는 것 같고 저분은 가난하고 저분은 배운 것도 없어서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마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밤마다 주님을 향하여 그런 게 무슨 자식 잘 되라고? 사업 뭐 좀 잘 되라고? 무슨 뭐 잘 되라고 뭐 이게 무슨 뭐 지성 그랬잖아요. 불교에서 뭐 이렇게 불 피는 것 그런 거 피는 것 똑같은 행위를 교회 와서 그냥 하는 그런 기도의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신부예요. 신부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신부가 재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그걸 영적으로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다. 신부다. 말 주변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든 것도 없는데 뭐 잘 가르치기나 하나? 그냥 맨날 그런데 점점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비둘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쪼아대다가 그러다 보니까 6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그 신랑을 우리가 함께 찾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게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여인들, 또 파수꾼들, 또 행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리면 안 할 줄 알았는데, 핍박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조롱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물질이 시험에 들면 안 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될,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고울의 하나, 교회의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가정의 하나는, 가문의 하나는 일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자는 시간에, 모두 다 잠들어 있는데 나라도 깨어 있어야지 가문에. 아유 다 무슨 불신자고 다 좀 뭐 적당하게 그리스도인데 나만 유난 떨고 뭐 다 욕을 먹고. 이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로 또 자식으로 나를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멀리 탕자처럼 도망간 저 자식을 위하여 대로 하나님 앞에 신부처럼 기도.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멀리 탕자처럼 돌아간 그 자식이 그 부모의 기도를 따라서, 그 신부된 그 할머니의 기도를 따라서 스트럭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처절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가 그리워서 그 신부의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로서의 삶이 적당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자꾸 하면서도 제가 자꾸 힘을 받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뭐 어때? 그렇게 막 뭐 소리를 그냥 내서 막 그렇게 떠들어도 누가 뭐 듣겠어요? 아유,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들으면 돼요. 저는 충청도 사람도 아닌데. 아, 여러분, 정말 가문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된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된 내가 깨어야 되겠다. 뭐 적당하고 평평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언어일 수도 있지만, 이 설교가요, 그냥 주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예루살렘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핍박하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포텐셜리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 저것들 한번 보자. 내가 그냥 그냥 신부 되면 그냥 뭐 이게 아니라, 이 신부가 주님을, 그 신랑을 찾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찾으러 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천국 같이 가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외롭고 힘들어도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으덧터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주님 앞에 신부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게 초대교회에 무슨 뭐 로마 병정에 의해서 무슨 뭐 안 믿는 어떤 뭐 그런 뭐 비기독교인들을, 그거일 수도 있고요. 신부는 뭐예요? 성 안에 들어있는 이런 일들. 집 안에 들어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원수 취급하지 마, 원수 취급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뭐예요? 신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여인들이고, 어떤 사람은 파수꾼, 율법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으로 막 그냥 막 찍어 눌러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유대교가 바리새인이 예수를 쳐 죽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핍박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요. 세상에 제도권이, 그렇죠? 막 뭐 동성연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제도권이, 정치가, 권세가 막 신부를 찍어 눌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 같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죽은 자처럼 기도하는. 예수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처럼 거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그리고 힘없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부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고 좁은 길 걸어가고, 정말 자꾸 세상은 열으라 열으라 자꾸 이야기하고 타협하라 타협하라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좁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가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앉는 것입니다. 나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무슨 우리가 지옥 가고 무슨 그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죽는 그 시간에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죽음이 껄떡껄떡 와서,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신부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신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 죽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은혜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타자 마른 부지깽이처럼 구원받는 거. 아이고, 나는 그거 택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그거 택하되 굉장히 위험한 수예요. 택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는 죽을 때쯤 회개하면 되지.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도요, 아무 때나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요,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임종 때 그걸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임종 예배나, 그래서 제가 제일 아픈 건 뭐냐면, 사람 돌아가시면 목사를 불러요. 제가 무슨 장의사예요? 돌아가시면 저 부를 거 없어요. 솔직히 장의사 부르시는 게 나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영적 전투하고 전쟁하고 찬송 하나가요, 그 삶에 지금 내 삶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신부인가 아닌가에 그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자녀들이, 아내와 남편이 목사님을 부르고 성도들을 부르고 장로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붓고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아니었던 예루살렘 여인들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찬송의 그 선포를 통하여 아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임종예배예요. 이때 목사가 필요하고 이때 장로가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셔도 저 부르세요. 그런데요, 이 삶의 마지막 전투가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할게요. 그래서 안 돌아가신 목사님 또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래요? 예배 100번 드리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새벽 2시에 3시에 목사가 그거 하라고 있는 건데 제가 뭐 잠 못 자갖고 뭐 무슨 미쳤어요? 성도 하나 정말 귀하게 내 무릎에서 돌아가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무릎에서 그분을 품에 안고 그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그게 제 책임이라고요. 그러다 안 돌아가시면 뭐 어때요? 좋지, 또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예배는요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요. 찬송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요 찬송을 가만 불렀는데요, 그 찬송이 그 사람이 깨어나고 정신 들어서 그때 그 찬송을 어떻게 그렇게 우렁차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 주를 가까이 그냥 눈물 흘리면서 조용히 그를 위하여 불러준 그 노래가 사단이 듣기에는 청천벽력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예요.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부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날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참으시고 주의 신부로서 손들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